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창세기 2장 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몇 년 전부터 이 말씀 한번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아, 주님은 왜 자꾸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떠난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한가운데 뭐가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이 한가운데를 자꾸 고집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에덴의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가 어디까지 통하냐. 창세기, 또 요한복음, 또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 이 중앙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지만 나중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것에서 쫓겨냈습니다. 네, 실패했죠.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긴 원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이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새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생명나무 과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까지 말씀하는 또 타락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도중에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잘 못 자요. 새벽에 한 3, 4시간 못게 못 자는데 말을 더듬다가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잘 떡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만드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아주 제일 좋은 것들을 만드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동쪽에 에덴이란 그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한가운데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표현으로 중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시청 중앙에 있다면, 서울 시청 중앙에 있다면 서울 복된 중앙 침례교회라고 했을 거예요. 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복된 소망 침례교회라고 했던 것이죠. 이 중앙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중앙은 인간의 삶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이 중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에덴의 그 동산 중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냐면 그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아담 하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또 그 가운데서 선악과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 씨 맺는 채소까지, 씨 맺는 나무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면은 마음껏 따 먹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넌 죽을 거야. 여러분들,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에덴에 있지 않았어요. 아담이 어디 있었냐면은 에덴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는 에덴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 한번 머리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먹지 말라는 거 나무를 갖다가 톱을 갖다가 붓기로 찍어가지고 그래 이거 먹으면 안 돼! 찍어서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인간적인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동산을 가꾸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두신 아담을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 근데 도끼로 찍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톱으로 잘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로 범죄예요. 그것도 또한 범죄예요. 먹을 뿐만 아니라 훼손한 것도 범죄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두시기 전에 모든 것을 해와 달 동물들, 땅에 기는 것, 날짐승, 들짐승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들을 지배하라. 요즘 같으면은 지배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고 통치하고 학대하는 게 지배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치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잘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신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를 에덴의 동산에 갖다 두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16절에 예,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그 밖으로 안전한 지대로 그들을 갖다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곳에 중앙에 동산에 아담을 두신 목적은 안전이었어요. 보존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꾸고 지켜라. 예, 가꾸라는 영어 표현이 무엇입니까? dress, 옷 입어라? 아닙니다. 가꾸라. 두 번째는 지키라? keep, dress, keep. 가꾸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은 그곳에서 최초의 성수의 모습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레스라는 표현을 다시 히브리어에서 어원에서 이렇게 파생된 걸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드레스라는 가꾸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는 노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work. 두 번째는 worship, 서비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 노동의 삶은 예배와 다른 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노동과 워십, 주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하죠.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꾸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그곳에서 지금처럼 그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엉겅퀴가 많고 잡초모가 있는 그런 범죄 후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너무도 좋은,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나 평안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금이 넘쳐나는 곳, 그곳의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흘러서 비손이래서 비손강에서 또 동산 중앙으로 흘러서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거니던 동산, 황과 낫이 있었지만은 그곳엔 비가 없었습니다. 추위가 없었습니다. 더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좋은 곳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옛날에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황도창 현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받고 또 이준석 목사님 또 구정민 목양자님 임동선 목양장님한테 사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 신호등에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너무 풍성히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야, 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다 나 지키고 싶은데, 나 왜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불행이 닥치는 것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좋은 것을, 생명나무에 있는 것을, 과실을 먹으면서도 뱀의 꾀임에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와는 무엇이 눈에 들어왔냐면은 그 선악과, 이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전에 거, 이전에 누렸던 게 그냥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탐스러운 것을 탐욕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먹기에 좋았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웠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신뢰하면서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 남편에도 주어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 주님 하나님께서 거니시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산 나무 가운데 숨음에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뱀이 유혹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눈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담은 신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지배권을 다 주셨잖아요. 날짐승과 들짐승의 이름을 했을 때 그 모든 아담이 그 동물에게 이름을 줬을 때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모든 게 됐어요. 한두 마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너무 짧아서 열 마리만 넘어도 기억 못해요. 우리는 집에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고원이다 아니 왔다 갔다 해요. 아담은 한 번에 수백 종의, 수만 종의 이름들을 다 기억해서 너 코끼리, 너 두루미, 이걸 다 명명했어요. 그 이름이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박사 이상이었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사실 이 뱀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정말 눈이 열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각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는 건 좋긴 한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열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봤냐면은 자신의 상태를 본 거예요. 단지 그 상태만 보았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에요. 아담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벌거벗은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어요? 숨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지만 무화과 잎은 햇빛이 쫙 되면은 햇빛이 30도, 40도만 되더라도 뜨거운 열기에 받더라도 며칠 가지 못해요. 점점 물기가 사그라들어서 나중에는 바스락바스락 다 한순간에 다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무엇,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서 속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아버지의 정말 긍휼하신 마음을 너무나 보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범죄한 그 아들딸에게,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무화과 잎이 아니라 가죽, 짐승이 피 흘린 그 가죽옷을 만들어 주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그곳에선 엉겅퀴가 많습니다. 노동을 해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의 그 고통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의 상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주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 남자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그를 데려와서 중앙에 두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를 쫓아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먹었지만 먹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함이었어요.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될 것이다. 마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범죄한 아들이지만 이곳에서 그 범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삶을 지속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생겼죠. 그리고 노동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생겼고 육체적인 고통이 생겼고 영적 죽음이 그때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회자는 불칼이 그 동산 중앙에서 동쪽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서 먹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떨고 있는 모습은 중심을 잃어버린 인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날이 어떠냐면은 주의 첫날이었어요. 바로 목요일날 주의 만찬하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바로 그날 지금 오늘 제자들이 저녁때에 이날이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셔서 부활하시고 오신 날이에요.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여 있던 방의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해요. 그리고 잡히던 밤에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했다가 그 총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당연히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예요.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찾아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이상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고 가혹한 학대를 하고 우리도 십자가형으로 우리는 죽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동산 선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 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을 걸어 꼭꼭 잠그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중학생 이상은 다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가졌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궈뒀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방 안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던 그곳,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그 방 한복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 두드리지 않으시고 곧장 제자들이 있는 고통 중심부를 뚫고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들을 잠궈놨다고 했는데 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가정집이 이렇게 문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온 건 어떤 거냐면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또 오전에는 새벽에는 베드로 요한이 무덤까지 퍼서 가서 구부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잘 믿지 못했어요. 이 소식들을 놓고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목요일날 그 저녁 예수님과 빵과 잔을 나눴던 예수님의 그 피찬, 예, 예수님이 찢기신 그 보여주는 빵을 먹었을 때 그 방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 2층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있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일반 집보다 좀 더 크기가 크고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보면은 그 집 문을 들어올 때 큰 나무 대문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안쪽에서 빗장을 걸어놓고 나무로 빗장으로 걸어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고 2층으로 들어가는 문도 다 잠궈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예수님의 몸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선 예수님처럼 얼굴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실제 물질로 된 한 몸이었다는 것과 또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첫 한마디가 뭐냐면은 너 왜 나 배반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배반자들아, 야 이 겁쟁이들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샬롬 이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다 안다. 목요일날 저녁에 나 그렇게 배반한 거다. 바로 그 후에 너희들 중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겠다고 한 너희들 다 뿔뿔이 헤어졌다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너희들 이곳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2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곧바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 저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저는 내 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생활 가운데 불리할 때 예수님 모르는 척, 직장에서, 생활에서 곤란할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 내가 안다.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상태인데도 그걸 아시고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열 제자들이 있었지만 한 제자가 그 가운데 없었어요.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저녁 때에 그 한복판에 나타나신 그 그걸 못 봤어요. 예,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또 말했을 때, 나 안 믿을래.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거 손가락에 한번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그 뚫린 그 창자국을 한번 손을 옆구리에 푹 넣어봐야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가 난 정말 믿을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여러분, 의심은 정말 자주 지적으로 뛰어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지금 의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야. 의심이 많아. 아주 바람직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기 원하지만 믿음의 문제와 이 질문, 의심은 그것을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왜 그런가? 믿음 없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도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은 바로 이 도덕, 사람의 이 삶의 기준, 말씀의 기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엇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 도덕의 절대 기준점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도덕적인 기준,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선이야. 그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누구나 다 틀려요. 이 사람도 선, 저 사람도 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에 캐논에 재봅니까? 너무나 턱없이 미달돼 있어요. 완벽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100%예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도덕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 상대지 흐르게 되어서 인본주의로 흐른다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이 모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도마의 이름이 우리가 도마라고 알고 있지만은 도마가 이름이 두 개가 있대요. 뭐냐면은 아람어로 도마 그리고 그리스어로 디드모. 이건 별칭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보니까 뭐냐면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쌍둥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윈, 쌍둥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뭐마 하는 도마라고 하잖아요. 뭐죠? 도마 하면은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좋은 도마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오늘 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도마의 쌍둥이는 누굴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치 우리가 그와 쌍둥이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며 보여 또 예수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7절입니다. 20장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얼마나 오늘 그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 또 기쁨으로 또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이, 어떤 분은 건강 문제가, 어떤 분은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 결핍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 대신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과거의 에덴의 중심에 하나님 원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상실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죄와 두려움은 주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세상의 유혹과 나의 염려를 치웠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거에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네. 네.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강을 누리지만 그 평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린 후에 다시 나가서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가서 예수 부활 하셨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내가 조금 기분이 좀 좋아져서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좀 위안이 되었어. 좀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 이거 끝 아니에요. 회복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기쁨도 회복하셔야 돼요. 기쁨을 회복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마지막입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하고 아프고 중요한 가운데에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걱정과 자아가 주인으로 타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생명나무가 중심에 있을 때 풍요로웠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서실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